헌신된 신앙을 찾아서의 최호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죄의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또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한 삶을 사시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과 죄,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나눠보기 전에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경에는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이 경험은 뭐냐면 사람이 전에 그 배웠던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너무 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고통스러운데 아 이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로 그냥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참 딜레마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명진님.
참 그렇죠. 당연히. 그게 아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내가 죄를 짓는 걸 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연약하게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그걸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투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죠. 이게 신앙생활 이게 맞는지 어떤 때는 절망이 들어요. 야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왜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뭐 이게 제 부분을 오해하고 아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계속 죄를 지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죄의 문제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던데 그것이 혼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윤리의 기준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가치관과 그 기준에 의하여 맞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거지. 처럼 그렇게 영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 1서 5장인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그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어기는 거고 주신 계명을 어기는 거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들이 모두 죄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그 또 직장 생활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거의 그 말씀을 어기고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들 투성이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정작 교회에서 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십자가를 믿는 이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크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간직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원죄설로 말미암아 또 빚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도달할 때까지는 죄의 그 사슬에서 결국 모유를 받지 못한다. 말씀 속에도 그런 그 애매한 구절들이 좀 있잖아요. 시편이나 이런 데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또 사도 바울이 또 억울하다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위대한 다윗이나 또는 그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죄의 고통에서 이렇게 시험하였구나. 나 같은 자가 당연히 죄의 결박에서 이렇게 놓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바보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상 이 원죄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으러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사실상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사실상 원죄설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믿으면 구원이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원래 제 삶에 있어서도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이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죄설에 의해서 지금 많은 고통을 오히려 받고 있을 거예요. 이 자유를 줘야 될 이 말씀들이 사람에게 죄로 인한 어떤 더 그 사슬을 만들어서 묶어둔다고 해야 되나? 이 잘못된 교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서로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오해가 진짜 이게 원죄설은 도무지 이건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어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무기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기독교에서 어거스틴 그러면 정말 유명하고 성인이고 아주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을 무시하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나 속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뭐 올가매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오해하게끔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이런 분 이런 건데 그 성경에 그게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명확하냐. 악인이 산다. 하나님의 법에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떠나 이거 회개잖아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지금도 아직 벌써 지구가 몇 번 멸망했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의 어떤 악함을 보면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다 돌아오라 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와서 법과 의를 행하면 산다. 뭐 명확하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다 죄를 물려받았다. 그렇게 해결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함이 어찌미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핑계대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끊어서 죄송해요. 네. 사실상 죄 자체를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아닌데 지금 원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특히 아담 때로부터 계속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죄를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죄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경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아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죄를 지으니까 완전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죄를 완전히 승리했을 때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사실은 성경 진리의 말씀 속에는 능히 죄를 성리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고 또 이긴 자는 나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언약과 또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 그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또 빠지다 보니까 한 실례를 들면은 어떤 독수리가 새장 그 닭장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길러지고 있었는데 조류학자가 딱 보니까 아 저거는 닭장 닭이 아니고 독수리인데 왜 닭장에 있어? 그래서 그 독수리를 닭장에서 꺼내서 높은 기승에 올라가서 그를 창공에 날려보냈는데 이 독수리는 창공을 이렇게 한번 나르다가 다시 이 땅에 있는 먹이를 향해서 이렇게 쏙 내려와서 다시 닭장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전에 그 닭장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또 양육받고 그 먹이를 먹는 그 습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독수리라는 신분, 즉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결국 우리가 타락했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오심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르기까지의 완전히 이루어주시기 위한 능력을 오신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다시 닭장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원죄설에서 또한 기초하고 또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성경에서 뭐 모태로부터 우리가 죄를 갖고 나온다든지 그런 비슷한 그런 문맥들이 있거든요.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그 원죄설에 대해서 묶일 수밖에 없는 구절이 네. 나는 죄 중에 태어났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엄청나기 전에 예전에 유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참 이상한 유로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죄에 실패할 때마다 그 말씀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완전한 승리. 성경은 그리스도에는 완전한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다. 죄의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평생 이 예수를 믿고 긴 시간 씨름했던 게 뭐냐면 죄의 유혹 자체를 이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거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죄 자체에 대한 유혹을 아예 없애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싸움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은 죄의 유혹은 계속 있는 것이고 대신 우리 안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죄의 유혹 자체를 가지고 내가 죄인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불가능한 싸움을 저 같은 경우는 했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죄의 유혹 자체를 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험을 받는 게 죄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죄는 안 짓지 않으셨다. 죄는 아예 모를 정도로 안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고 육신으로 입고 오신 목적이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만 해결하시러 오셨으면 굳이 그렇게 안 오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안 오셔도 그냥 죄를 없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 죽으셨냐 이거죠. 근데 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참 이게 굉장히 경악했어요. 그렇게 속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도 여전히 죄의 유혹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또한 그 유혹에 의해서 충동을 느끼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그 죄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저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씨름 그 자체를 없애보려고 하는 불가능한 그러한 씨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참 간단하더라고요. 뭐 간단한데 이게 이제 죄를 이기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똑같은 오해를 하고, 저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물론 각 교파마다 약간씩의 이해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개념이 그냥 죄를 용서한 걸 구원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 받은 거다. 그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계속 죄인이에요. 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계속 이 원죄 때문에 죄에 지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문제가 신학과 또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성경의 진리와는 전부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우리와 같은 유혹을 받으시고 또 연약한 몸을 입고 그리고 그 죄를 분명히 성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성리하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을 그 본성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너희들이 이전에 그 본성에 이끌렸던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새사람을 우리에게 입고 새사람으로 살아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그 어떤 미혹과 또 신학적으로 애매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평신도들이.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로 들어간다면은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미 죄의 사람은 죽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세되었다는 함께 또 죄도 함께 죽었다고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함께 부활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요한일서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하시는 그 말씀에 신학적 교리와 어떤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죠. 한참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죄설이라는 게 원래 천주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에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천주교의 사상이 고대로 개신교에 답습이 돼서 그렇게 세뇌 아닌 세뇌가 돼서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이,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낳아야 되니까 잉태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마리아를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떤 그런 사상이 된 거죠. 예수님도 죄 없는 가운데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걸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럼 개신교는 뭐냐 이거죠. 정말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자기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 무참히 죽이고 할 때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틀렸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라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되냐.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는 걸 그걸 잊어버리려고 가톨릭에서는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영체라고 그러나요?
유아세례.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하는데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개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죄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흠없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죄 없는 분이고 원래 그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하고 틀리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앙해오면서 우리가 죄를 올바른 이해를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그리고 죄를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에 대한 문제가 가장 그 어렵게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인성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은 완전한 어떤 그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입고 오셔갖고 완전한 생애를 사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물론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요소도 있고 인성의 요소도 있는데 그 인성조차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인성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조건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었고 우리도 인성을 갖고 있잖아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렸고 순종함으로 죄를 승리하는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모범이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인성을 갖고서 사셔서 죄를 승리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서 제 인생이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거기서 다시 한번 정말 더 새롭게 거듭나는 나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내가 이제 새롭게 거듭난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아 죄는 선택이구나. 죄는 나를 죄짓게 할 수가 없구나. 죄는 내가 짓는 것이지 죄가 나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셨다는 거지. 그것은 죄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올바른 그 관점을 갖고 나서 저의 생애는 다시 한번 교육하는 계기가 됐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계명을 순종했을 때 순종할 능력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인간이니까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해도 이건 당연한 거잖아. 왜? 죄인으로 태어난다 어떻게 해? 아까 독수리 얘기했지만 나는 세상 안에 있는 독수리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아니지. 그렇게 남들한테는 하늘을 헐헐 나는 독수리처럼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위선이죠. 내 안에는 죄를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인성의 문제, 예수님과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애를 사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이제 예, 저희 신앙생활은 바뀌기 시작했죠.
아, 그거 진짜 핵심 같아요. 그게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죄 문제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부분. 그 육체로 오신 걸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 빌립보서 2장 제가 보면서 감명을 받았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걸 옛날에는 그냥 대충 읽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냥 힘들어도 그냥 연약한 육신으로 그냥 오시기를 선택하셨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 자기 자신을 비웠다.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뭘 봤냐면 창세기를 기억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반대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고 그래요. 아,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었는데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으로 되셔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거꾸로 하시냐고요. 그죠? 그렇게 사랑이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몰랐어요. 그냥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냥 죄짓는 걸 핑계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라는 걸 깨닫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느껴지는 거, 이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아까 선교사님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본 원동력이, 그분이 신성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의 어떤 능력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한 번도 신성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시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시고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고뇌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은 전혀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야기하면 인성 이야기하다가 보면 나중에 신성을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도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이 갖고 있고 인성도 있으시지만 죄를 짓지 않는 인성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났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게 양심에 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살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빨래를 이렇게 널면은 저는 제가 넣는 기준이 있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 낳는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사랑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있고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이 마음의 근본적인 그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쩔 수 없어. 이 죄는 어쩔 수 없어. 이길 수 없어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그 인성적인 측면을 올바로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 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 죄를 방관하고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았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정말 그 부분이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 대한 보는 시각이나 어머니의 나하고 다른